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북한 평양의 순안국제공항 근처 실리에 새로운 탄도미사일 지원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5일 자체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에 올린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지난 3월 21일까지 촬영된 총 16장의 위성사진에 포착된 해당 시설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총 44만 2천 평방미터 대지에 건설된 이 시설이 대형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건물 3개동과 대규모 지하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형 차량이 흩어질 수 있는 9에서 10미터 폭의 내부 도로망과 접대가 갖춰진 열차 정거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이 시작된 2017년 당시 건물 3개동에 측면벽만 세워진 채 지붕이 없던 외장이 완성됐다며 이것이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셉 범휴데즈 CSIS 선임연구원은 5일 VOA에 올해 안에 이 시설의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이 5일 코로나 대응본부인 태스크포스를 한 달 내로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무기한 지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코로나 태스크포스를 무기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경제활동 재개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태스크포스가 한 달 내로 해체할 것이라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표 하루 뒤에 나온 것입니다. 태스크포스 총책임자인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태스크포스를 5월 말에서 6월 초 해체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행정부가 만든 엄청난 진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과거 백악관에서 에볼라 대응팀을 이끈 론 클레인 씨는 트위터를 통해 당시 우리는 일주일에 5건의 감염 사례가 나온 뒤에야 대응팀을 해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사례는 하루 2만 건씩 나오고 있으며 사망자는 하루 평균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많은 주들이 자택격리령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집에 갇혀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에서 거리두기와 손씻기 등 과거 우리가 배운 많은 것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례적으로 백악관을 떠나 남서부 아리조나주를 방문해 허니엘사의 얼굴 마스크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수행당과 허니엘사의 최고 경영자는 공장을 둘러보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허니엘사의 대변인은 백악관 권고 지침에 따라 대통령과 대면한 소수의 인원들은 사전에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외 현장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이 뉴욕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5일 최근 몇 주간 뉴욕시 롱아일랜드 코엔 어린이 병원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환자 약 25명이 입원했고 이 중 11명이 중환자실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린이 괴질은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지난달 말 미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혀가 빨개지는 증상부터 관상동맥이 확장된 증상을 보였고 최근 이틀 동안 4세부터 12세 사이 어린이 5명이 비슷한 증세로 입원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 신문은 아직 그 수가 적고 누구도 사망하지 않았으며 상당수가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됐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이 자국 내 최대 방송사에 방송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는 5일 자국 내 최대 방송사인 ABS-CBN사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방송사가 의회에 제출한 방송사업권 갱신 요청이 통과되지 않아 방송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야당인 레니 로브레드 부통령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와 전달은 시민들의 생명과 국가 통합에 중요하다며 이 같은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미국에서 5월과 6월에는 졸업식이 많이 열립니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백만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전통적인 졸업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대신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텔레비전에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유명인들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방송으로 축하하게 됐는데요. 오는 5월 16일 네 곳의 주요 방송사들과 20개 다른 디지털 방송사들이 이 쇼를 특별 방송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함께 졸업해요. 미국은 2020년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쇼에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외에 인기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 씨, 파키스탄 여성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 씨, 미국의 인기 배우 벤 플래시도 출연합니다. 올해 무려 약 300만 명의 미국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2020년 미국 전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졸업을 축하한다며 여러분의 이정표를 함께 뗄 수 있어서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특별쇼에서 이어지는 가상 댄스 파티에는 누가 참석할지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볼 대학교는 미국 메릴랜드주를 대표하는 주립대학인 메릴랜드 대학교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3도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6도, 신의주 11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2도에서 26도, 함흥 9도에서 22도, 청진 지역은 7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도나 썸머의 노래죠. 오늘 밤이 사랑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춤을 추자고 합니다. Let's Danc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우한시 고등학교 학생들이 6일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등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암살 시도와 미국 정부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올해 심각한 경기 불황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고등학생들이 다시 등교했군요.
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사는 5만 7천여 명 고등학생들이 6일 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한시에 있는 모든 학생이 이날 다 등교가 허용된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3학년들만 국한됐습니다.
그럼 다른 학년 학생들은 등교가 언제쯤 허용되는 건가요?
네, 아직은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등교를 허용한 건 역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비록 일부긴 하지만 우한시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온 게 거의 석 달 만의 일입니다.
중국 정부가 우한시에 봉쇄를 단행한 게 지난 1월이었죠?
그렇습니다. 우한시가 지난해 연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제일 처음 세계에서 보고된 것이었죠.
네.
1월에 첫 사망자가 나온 이래 걷잡을 수 없이 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중국 당국이 지난 1월 23일 인구 1,100만의 이 거대 도시인 우한시 자체를 전부 봉쇄하는 사상 초유의 조처를 취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에 봉쇄 조처를 해제했는데요. 학생들의 등교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봉쇄를 단행한 지 76일 만인 지난 4월 8일에 우한시를 둘러싼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 운행이 재개되고 상점들도 다시 문을 열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게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일단 국한하긴 했지만 학생들이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다 보면 감염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이 이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검사를 하고요. 또 학급당 정원수도 줄였고 이 책상 간 거리도 넓히는 등의 예방조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학생들이 등교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13일부터 학교문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우선 입시 준비가 급한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먼저 수업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학년은 이달 20일부터 이 세 차례로 나눠서 학교에 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했던 중국과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선 모양새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발표를 보면요. 6일 오전 기준으로 전 세계의 누적 확진자가 368만 명이 넘었고요. 누적 사망자가 25만 8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영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영국에서 사망자 수가 약 2만 9,500 명이 나왔는데요. 이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됐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그랬죠. 확진자 수가 그런데 여전히 이 스페인하고 이탈리아가 영국보다는 많습니다. 이 스페인이 약 22만 명이고요. 이탈리아가 약 21만 3천 명인데 영국은 2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 수가 이미 이탈리아를 앞질렀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각국의 집계 방식이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집계를 하지 않는 한 정확한 통계를 잡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현재 영국에 내려진 봉쇄령이 5월 7일까지인데 영국 정부는 앞으로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이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이탈리아는 이번 주부터 봉쇄령이 완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가 4일부터 부분적으로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9일 유럽에서는 처음이었죠. 이 전국적인 이동 제한령과 휴교령 그리고 비필수 상점 폐쇄 등의 이 고강도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경점을 지났다고 판단하면서 단계적으로 상점이나 공장 가동을 허용하면서 이 경제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함께 심각한 피해를 당했던 스페인은 어떻습니까?
역시 뭐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완화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 작은 상점들부터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등 이 본격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연 사흘 사망자 수가 200명을 밑돌았는데요. 하지만 스페인 보건당국이 6일 지난 하루 동안 244명이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주장하는 이 마두로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여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두 명이 베네수엘라에서 체포된 사실을 금방 알았다면서 하지만 미국 정부 개입설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말하는 대통령 암살 시도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4일 국영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신을 암살하기 위해 지난 주말 베네수엘라 해안가에 침입한 미군 용병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배후에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의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네, 베네수엘라 당국 발표를 보면요. 체포된 사람들이 루크 댐먼 씨 그리고 에어런 베리 씨로 알려졌는데요. 둘 다 전직 미군 특수부대 소속 이었다고 베네수엘라 당국은 주장했습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이 TV 회견에서 이들의 여권하고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베네수엘라 당국은 또 이들이 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실버콥이라는 사설 보안업체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붙잡힌 사람은 두 명뿐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정부는 6일 용의자 가운데 6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서 나온 발표하고는 좀 다른데요. 앞선 발표에서는 8명을 사살했다고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베네수엘라의 주장에 대해서 공식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애리조나를 찾기 전에 이 백악관을 출발하면서 기자들한테 어떤 일이든지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런 주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이 베네수엘라 정부 발표를 일축했습니다.
미 국무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국무부도 이번 사건과 미국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두로 정부가 최근 1년의 사태로부터 이 국제사회 관심을 바꾸고 이걸 호도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작전에 들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사태라는 게 어떤 사태인가요?
네, 베네수엘라 교도소에서 폭송 사건이 나서 이 4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을 국무부가 언급했습니다. 이 중남미 국가의 교도소들이 이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교도소 안에서 폭동이 자주 나고 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 북부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도 지난 1일 폭동 사건이 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들이 집단 탈옥을 시도해서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유족과 인권단체들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에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자신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뒤부터 미국 정부가 이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임시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해 불법 선거를 통해서 취임했고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기구가 현재는 국회가 유일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국무부는 이달 성명에서 지금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진실은 마두로 정권이 끝났을 때 제대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이 이들 미국 시민 2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플로리다 사설 보안업체 실버콥 쪽에서는 반응이 없나요?
네, 실버콥의 설립자 조던 구드로 씨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구드로 씨는 과이도 의장 사주를 받아서 3일 이른바 기드온 작전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구드로 씨는 당초 이 작전이 마두로 대통령을 암살하는 게 아니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연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과이도 의장이 또 6일 실버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유럽연합 EU에 심각한 경기 불황이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EU의 행정부격이죠. EU 집행위원회가 6일 밝힌 내용입니다. 파올로 제틸로니 EU의 경제담당 집행위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친 여파로 EU 27개 회원국이 올해 역사적인, 기록적인 불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불황이라는 말인가요?
네, 올해 EU 경제가 7.5% 역성장할 것이라고 제틸로니 위원은 전했습니다. 또 실업률은 지난해 6%에서 올해 9%로 껑충 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내년에 가면 이제 상황이 나아져서 경제가 6% 성장하고 실업률은 8%대로 떨어질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이 바이러스 대유행이 지속하거나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이 경제 더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 젠틸로니 위원은 지적했습니다.
7.5% 역성장이라고 하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7.5%라는 말인데요. 이 정도면 경제가 아주 큰 타격을 받는 거죠?
물론입니다. 젠틸로니 집행위원이 기자회견에서 EU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불황에 진입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EU 내 경제활동이 단기간에 3분의 1 감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해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EU 내 회원국들이 경제활동을 크게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지역 간 이동을 일절 금지하면서 통상적인 경제활동이 전면 마비됐습니다.
EU 회원국별로는 전망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경제성장률을 보면요. 그리스가 올해 9.7% 역성장으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이 마이너스 9% 성장으로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봤습니다. 실업률로는 역시 그리스가 약 20%, 그리고 스페인이 약 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의 경제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프랑스 경제도 크게 약해서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고요. 독일도 완만한 수준으로 위축된 뒤에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유럽의 경제 강국인 독일 경제가 그나마 상황이 나은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도 수출이 크게 줄면서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불황을 겪을 것이라고 집행위원회 측은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위축될 거라는 전망은 계속 나왔었는데요. 반대로 회복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젠틸로니 집행위원은 이 경제 회복이 이 봉쇄 조처의 해제 속도, 또 관광업 같은 주요한 업종 상황, 그리고 각 회원국의 재정 자원에 달렸다면서 EU가 합동으로 대응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정부 합동 조직을 해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급하다는 논란이 이어진 뒤 좋지 않은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에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취소됐던 예비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했고요. 코로나 사태로 원격 수업이 듣게 된 대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대응 정부 합동조직을 해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이 앞으로 코로나 대응에 관해 다른 형태의 조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말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허니웰 공장을 방문해 마스크 생산 시설 둘러보면서 한 발언인데요. 그동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응 조직을 이끌어서 일 처리를 잘해왔다면서 이제는 나라를 다시 여는데 초점을 맞춰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다음 날인 6일 트럼프 대통령은 합동조직이 무기한으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밝힌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네, 합동조직이 지금까지 환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복잡한 자원들을 잘 통합 관리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 수요까지 맞출 인공호흡기와 장갑, 가운 등도 풍족하게 확보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합동조직 활동이 백신과 치료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해산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뭔가요?
낙스 펜스 부통령이 직접 해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5일 기자들에게 메모리얼 데이나 늦어도 6월 초쯤에 합동조직 활동 종료 시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에서 전몰 군경 등을 기리는 날로 오는 25일입니다.
합동 대응 조직을 해산하면 그 뒤로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부처가 소관 업무를 나눠 갖게 되는 거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미 연방재난관리청 FEMA와 이런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정부 합동대응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던 건가요?
네, 코로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 2월 26일 백악관 주도로 출범한 임시기구 태스크포스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책임자를 맡았고요. 보건후생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립보건원 NIH 등 관계기관 고위당국자들이 거의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국민 브리핑도 해왔습니다.
원래 연방정부에 있던 기관은 아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별히 구성했던 조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이 조직을 만들면서 관련 예산 12억 5천만 달러를 신규 편성했고요. 이복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 대처 예산에서 12억 5천만 달러를 전용하는 것까지 포함해 총 25억 달러를 쓰게 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었습니다.
관계기관 고위 당국자들이 여기에 참여 중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국내 말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 보건 외교 전문가인 데버러 벅스 박사, 그리고 제롬 애덤스 의무총감 등이 핵심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소속 기관으로 돌아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게 백악관의 계획이었던 건데요. 파우치 박사 등은 NIH 소속이고요. 애덤스 총감은 CDC 소속입니다.
백악관은 합동 대응 조직이 할 일을 다 했다고 봤던 건가요?
그런 건 결코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말했습니다. 합동대응 조직 해산이 임무 완수를 뜻하느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 답한 건데요. 봉쇄를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나라를 다시 열어야 한다면서 일부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나라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동대응 조직 해산 계획에 비판이 이어졌던 이유는 뭡니까?
네, 성급하다는 우려가 주요 언론과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뉴욕 등지에서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지역에선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는데요. 섣불리 정상화를 추진하다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잇따라 공개되었습니다.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낮춰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예, 그런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업 전문가들의 경호를 정부 고위층에서 묵살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리프라이트 전 보건후생부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 국장이 최근 연방감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1월 코로나 방역 준비태세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알렉세이자 장관 등 고위층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합 상황 짚어볼까요?
6월 오전 현재 확진자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요. 사망자는 7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의 예비선거 취소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군요.
네, 취소했던 뉴욕주 민주당 프라이머리 일반 유권자 투표를 예정대로 치르라고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애널리스타 토레스 연방판사가 5일 이런 내용의 판단을 공표했는데요.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예비선거 진행 절차를 속개하고 4월 26일 시점에서 자격을 갖춘 모든 후보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올리라고 명시했습니다.
예비선거가 왜 취소됐던 겁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뉴욕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일정을 연기하거나 전원 우편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조치가 잇따랐는데요. 뉴욕에선 당초 지난달 28일이었던 투표 일정을 다음 달 23일로 연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악화하자 지난달 27일 예비선거 취소를 발표했는데요. 연기나 투표 방식 변경이 아니라 아예 취소한 건 뉴욕주가 유일했습니다.
법원은 왜 예정대로 예비선거를 치르라고 명령한 겁니까?
예정된 6월 23일까지 시간이 많다고 트레스 판사는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권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단계를 밟아갈 수 있다고 명령문에 적었는데요. 우편 투표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주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선거를 치를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반응이 어떤가요?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항소할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더글러스 켈더 공동위원장이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뉴욕주 선거당국이 예비선거를 취소하기로 한 결정을 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 건가요?
네, 권리 침해라는 반발 소송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였던 앤드류 양 전 예비 후보가 소장을 냈는데요. 이날 5일 법원 명령 직후 양 전 예비 후보는 직접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백만 뉴욕 시민들의 투표권을 빼앗은 결정이 부당하다는데 법원이 동의해줘서 기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예비 후보 진영에서도 반응이 나왔나요?
네, 버니 샌더스 전 예비 후보 측도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뉴욕에서 회복됐다고 이번 법원의 명령을 평가했는데요. 샌더스 전 예비 후보는 대선 경선 참여를 중단했지만 민주당 내 영향력 확보 등을 위해서 꾸준히 지지 대의원을 모으려던 중이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 짚어보죠.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만 경선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후보로 확정이 된 건데요. 올여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역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지명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맞서서 11월 대선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상황은 어떤가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많이 앞서가는 조사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에 실망한 여론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나오는데요.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5일 공개한 설문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43%, 트럼프 대통령이 41%를 기록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미국 대학가에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많은 대학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현장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생이 등록금과 기숙사 등의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원격 온라인 강의는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대면 수업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학비를 낼 수 없다는 건데요. 일부 대학은 기숙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기숙사비만큼은 되돌려주겠다고 나오고 있지만 이 환불 정책이 학교마다 다 다르고 또 대부분의 학교가 수업료 환불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보니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학들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가장 최근에 제기된 소송은 미 동부의 명문대학들인 보스턴 대학과 브라운 대학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캠퍼스와 기숙사가 문을 닫음에 따라 학비와 기숙사비를 반환해달라고 학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학생들의 소송을 이끈 하겐스버만 법무법인 측은 코로나 사태로 학생들이 이미 이용료를 낸 기숙사와 교실, 학교 식당 등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수만 달러에 달하는 이용료를 학교 측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 또한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의 학생들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을 비롯해 벤더빌트, 보스턴, 브라운 대학 모두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은 기숙사비는 정산해서 크레딧으로 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수업료와 수업 관련 비용은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인데요. 원격 수업도 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수진의 노력과 많은 학습 자료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 학비가 굉장히 비싼 편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0학년도 4년제 사립대학의 평균 학비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해 5만 달러에 육박하고요. 4년제 주립대학도 등록금이 평균 2만 2천 달러에 달합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세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대통령이 국정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바로 미국 대통령실입니다. 미국 대통령실은 지난 1939년에 창설됐습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지날 때인데요. 대통령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500명의 보좌진으로 구성되고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들을 감독합니다.
After a chaotic few weeks, President Trump has turned to former General John Kelly. Kelly replaces Reince Priebus, who clashed with the president's communications chief, Anthony Scaramucci.
비서실 산하 직원들은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 공간인 웨스트 윙과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 영부인 집무 공간과 백악관 직원들 사무실이 있는 이스트 윙, 그리고 대통령 가족 거주 공간인 중앙 관저에서 근무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전반에 관해 자문하는 경제자문위원회도 대통령실에 속합니다. 경제자문위원회는 지난 1946년 의회가 제정한 고용법에 따라 설치됐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다룹니다.
Introduce his national security team and address the issues they face. Mr. Obama chose Senator Hillary Clinton.
대통령실 산하 다른 위원회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맞지만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이끕니다. 이 위원회는 1947년 국가안보법에 따라 창설됐는데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참여합니다. 국가안보회의 NSC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각 부처 정책을 조정해 종합적인 안보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국가안보 외교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자문합니다. 또한 대통령실 산하에는 미 무역대표부도 있습니다. 국제무역과 투자 무역 정책을 조정하고 대통령이 해외무역이나 다자간 협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합니다. 또 행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예산을 관리 감독하며 예산 관련 법률안 등을 제안하는 예산관리국도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 외에 대통령실 산하인 마약통제국, 과학기술국, 국내정책위원회와 백악관 대변인이 소속되어 있는 공보실 등도 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세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The Monkees의 I'm a Believer 들려드립니다. 사랑은 동화 속에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랑을 믿게 됐다고 하네요. 함께 듣고 오시죠.
That's the way it seemed. Disappointment haunted all my dreams. Then I saw her face. Now I'm a believer. Not a trace of doubt in my mind. I'm in love. I'm a believer. I couldn't leave her if I tried. I thought love was more or less a given thing. It seems the more I gave, the less I got. What's the use in trying when all you get is pain? When I needed sunshine, I got rain. Oh, then I saw her face. Now I'm a believer. Not a trace of doubt in my mind. I'm in love. I'm a believer. I couldn't leave her if I tried. Then I saw her face. Now I'm a believer. Not a trace of doubt in my mind. I'm in love. I'm a believer. I couldn't leave her if I tried. If I saw her face. Now I'm a believer. Not a trace. I'm down in my mind. And I'm a believ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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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I'm a believer.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지에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메릴랜드주를 대표하는 주립대학인 메릴랜드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는 최근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자랑하고 있는 주입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가 한국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에게 이 메릴랜드주는 특히 친근하게 느껴진다고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메릴랜드 대학교는 바로 이 메릴랜드주를 대표하는 주립대학교입니다.
As the state's flagship instituti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is the academic research hub of the region.
각 대학은 저마다 대학을 상징하는 깃발, 이 교기가 있죠. 메릴랜드 대학교는 메릴랜드 주의 깃발을 학교 깃발로 삼고 있는 저명한 연구중심형 종합대학교입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이 메릴랜드 주 고등 공교육 시스템에 속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대학교나 미시간 대학교 공교육 시스템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꽤나 탄탄하고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메릴랜드 공립학교 시스템 산하에 메릴랜드 대학교 칼리지 파크, 메릴랜드 대학교 볼티모어 카운티, 메릴랜드 대학교 이스턴 슈어 등의 이름을 가진 1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보통 메릴랜드 대학교 하면 이 칼리지 파크라는 도시에 있는 캠퍼스를 말하고요. UMD 또는 UMCP라고 영문 약자로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칼리지 파크는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가 선정한 2020년도 미국 전체 대학에서 공동 64위를 차지했고요. 공립학교 순위에서는 24위에 오르며 꾸준히 성장 발전하고 있는 명문 주립대학교입니다. 최근 미국 대학 학비가 계속 오르면서 사립학교 대신에 좋은 주립학교를 찾는 학생도 느는 추세인데요.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립대는 아무래도 사립보다는 학비가 훨씬 싸기 때문이죠. 지난해 메릴랜드 대학교를 졸업한 조재준 씨도 그런 경우라고 하는데요.
거기 비즈니스스쿨이 되게 좋은 편이고 저는 메릴랜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가격도 싸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 거기 가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골랐어요.
네, 메릴랜드 주민일 경우 1년 학비가 기숙사비와 교재비 빼고 만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반면에 다른 주에서 온 학생들 또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학비가 3만 7천 달러 정도 되니까 이 메릴랜드 주민이 받는 혜택이 상당히 큰 거죠. 2019 가을 학기 기준으로 메릴랜드 대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메릴랜드 거주 학생은 약 74% 정도, 메릴랜드 주가 아닌 곳에서 온 학생은 약 26%를 차지했습니다. 이 메릴랜드 대학교는 해마다 2월경에 아주 독특한 행사를 갖습니다.
Hi Ryan, I'm Shannon Bundy from the University of Maryland. You've been admitted to Maryland.
메릴랜드 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몇몇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집을 찾아가서 직접 합격 사실을 알리면서 깜짝 파티를 해주는 거죠.
Thank you.
아무래도 메릴랜드 대학교가 주립대학교다 보니까 가질 수 있는 즐거운 행사가 아닌가 싶네요. 메릴랜드 대학교는 1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대학교입니다. 1856년에 메릴랜드 농업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는데요. 1859년 첫 입학식 때 불과 34명 학생으로 시작한 이 메릴랜드 대학교는 오늘날 4만 명이 넘는 재학생에 1만 4천 명에 달하는 교직원을 갖춘 대형 종합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메릴랜드주가 다양한 인종 구성을 자랑하는 것처럼 메릴랜드 대학교 역시 다양한 인종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학생의 인종 분포도를 보면요. 백인 학생 비중이 약 48%고요. 이어서 아시아계 학생이 18% 정도를 차지합니다. 흑인이 11%를 조금 웃도는데요. 전체 학생 중에서 소수계 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4%에 달합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졸업생인 조진원 씨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소개하네요.
Maryland's a place where everyone has equal opportunities to succeed as long as you make an attempt to like get to know everyone.
메릴랜드 대학교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 쉽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워낙 학교가 크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친구들과 관계를 쌓으면서 사회생활을 배워갈 수 있다고 말하네요. 2019학년도 기준 메릴랜드 대학교 전체 학생 중에 남학생은 52%, 여학생은 48%로 해마다 여학생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교수대 학생의 비율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8명 꼴이고요. 전체 강의의 약 45%가 20명 미만의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현재 12개 단과 대학을 운영하면서 약 200개에 달하는 전공과 부전공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컴퓨터공학과 엔지니어링, 경영학, 우주항공학 등의 전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메릴랜드 대학의 범죄학과는 명성이 자자합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지난 2018년 최고의 범죄학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으로 메릴랜드 대학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자동차로 30분 내외 거리에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련 연구소들과 많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각종 지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연구기금이 연간 5억 달러 이상입니다. 2019학년도에도 연구기금이 5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네요. 메릴랜드 대학교는 규모가 큰 만큼 학생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00개가 넘는 학생 동아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극, 스포츠 동아리도 있고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동아리도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졸업생인 조준원 씨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친구도 생기고 폭넓은 학창시절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클럽은 제일 많죠. 저는 아카펠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좀 친구 좀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 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막 best friends 같은 것도 생기고 제 마지막 senior year에는 제 아카펠라 친구들이랑 같이 roommate 했어요.
네, 아카펠라는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화음을 맞춰서 부르는 노래 말하죠. 메릴랜드 대학교의 상징 마스코트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등껍질을 가진 거북입니다. 마스코트의 정식 명칭은 테스튜도인데요. 하지만 메릴랜드 대학교 학생들은 또 다른 거북이의 일종인 테라핀이라고 즐겨 부르고요. 메릴랜드인들은 터프스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1932년 당시 풋볼팀 코치였던 해리 클리프턴 버드가 이 테라핀 거북이를 학교 마스코트로 삼자고 제안한 게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하네요. 메릴랜드인들의 거북이에 대한 애정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 1933년에는 졸업반 학생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135kg에 달하는 거북이 동상도 기증했는데요. 하지만 1947년에 인근 볼티모어시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학생들이 이 거북이 동상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많은 메릴랜드 학생들이 볼티모어로 달려가서 거북이 동상이 있던 건물을 에워싸고 거칠게 항의했고요. 200명 넘는 경찰이 출동해 사태 수습에 나선 끝에 결국 이 거북이 동상은 메릴랜드 학생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2년 뒤 이번에는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들이 이 거북이 동상을 훔쳐가는 일이 또 발생하죠. 그래서 학교 측은 고육지책으로 300kg 넘는 시멘트를 동상에 채워놓고 주변에 철조망도 세우면서 거북이 보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도 낙서를 하거나 돌멩이를 던져 흠집이 나는 일이 여전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거센 풍상을 견뎌낸 메릴랜드 거북이는 오늘날 메릴랜드 대학 교정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인들은 이 거북이 동상의 코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코가 유난히 매끈매끈하다고 하네요.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 기사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 us jump right in. 높은 긴장감을 표현할 때 물이 뜨겁게 끓는 것처럼 끓어오르는 긴장감이라는 표현 쓰죠? 오늘은 이와 비슷한 영어 표현, 긴장감이 고조된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다룬 기사를 통해 몇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Another explosion off the Gulf of Oman Thursday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blames Iran.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today.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between Iran and the U.S. Simmering tensions. Simmer 하면 끓다. Tensions, 긴장감. 그래서 simmering tensions 하면 끓어오르는 긴장감, 즉 고조된 긴장감을 뜻합니다. 예문 다시 볼게요.
Another explosion off the Gulf of Oman.
오만만에서 발생한 또 다른 폭발은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이미 끓어오른 긴장감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이란과 미국 사이에. 국무장관이 말하죠.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미국의 평가입니다,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이란에,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책임이 있다는 것이,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오만만에서 발생한 공격은,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Another explosion off the Gulf of Oman Thursday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blames Iran.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today.
이번엔 simmering tensions, 끓어오르는 긴장감과 비슷한 고조된 긴장감을 나타내는 표현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Simmering tensions, high tensions, elevated, 상승한, 즉 elevated tensions, 높은 혹은 고조된 긴장감. Raise tensions, 또 끓는다라는 뜻의 다른 표현 boil도 자주 쓰이는데요. Simmering tensions, boiling tensions, high tensions. And lastly, you know what boiling point is? Boiling point, 끓는 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tensions reach boiling point 하면 긴장감이 끓타 못해 끓는 점에 다다르다, 즉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Tensions reach a boiling point.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긴장감, 즉 고조된 긴장감. Simmering tensions, boiling tensions, high tensions, elevated tensions.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